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나를 주관해서 내 원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주관자가 계시고 우리를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언제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한 그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결국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곧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얘기를 하죠. 이처럼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면은 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아, 내가 기도한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다고 하니까 그걸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뭐 이걸 하라 갑디다 저걸 하라 갑디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뭐 따라서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원파는 성령 감동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다 가면서 누군가에게 당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간섭도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게 이제 지금의 신자들이 이해하는 성령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또 이 신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죠. 가령 뭐 신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두고 내가 기도를 이제 하던 중에 아, 목회가 내 할 일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했다. 그걸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아실 것은 기도하는 중에 뭐 내가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전달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냥 쏠려간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성령 감동 받았다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잊었던 그렇게 성령의 뜻으로 성령이 하신 말로 이해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 성령 감동 받았는데 이래 버리면 거기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두고 내가 보니 성령 감동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그 증거를 대봐라. 이래뿐 결국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성령의 감동의 문제를 가지고 받았네 안 받았네 기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뭐 판별하고 그렇게 나갈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을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뜻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런 것은 이미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에 순종되어지게 하고 그 뜻에 따라 살게 하도록 깨닫게 하고 돕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 활동이지 내가 무엇을 할까 말까 결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한다. 그런 것도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뭐 성령의 감동이나 뭐 성령의 뭐 깨닫게 하신 역사나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를 하라 하지 말라 그 양쪽에 어느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하든 회사원으로 회사를 다니든 신자로서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은혜가 나타나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고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가 어느 한 군데로 어느 한 역할로 딱 고정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뭐 목사라는 그 자리, 그 역할로만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원도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위치가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주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요. 또 주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타나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부로 일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뭐 주부가 되고 누구든 회사원이 되고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나누고 전달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평생 뭐 주부로 살았더니 손만 뭐 습지만 생기고 먹고 뭐 이렇게 자기 팔자타를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살아오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 역할을 잘했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오면은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되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게 성령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성령에 감동받았는데 내일부터 하루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통한다 성령과 통한다 이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령 나 한 시간 기도할래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정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시간 기도하라고 성령이 나를 감동케 했다 이렇게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통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한수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성령의 감동력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지금 만나서 며칠을 유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스승 바울을 향해서 제자들이 아 가지 마세요. 말린단 말입니다.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심각한 그 핍박이 예상이 돼요.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가면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게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도요. 바울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20장 한번 찾아보고 20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분명히 성령에 매어서 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지금 바울이 알 수 없지만은 이미 각 성들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것은 거기에 가면은 기다리는 게 결박과 환난이다. 그걸 이미 알았더란 말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건 자신의 뜻이 아니고 성령에 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성령이 제자들을 감동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 말을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에게 한 성령의 감동과 제자들에게 한 성령의 감동과 다르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달라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라 지신데 제자들 통해 드러나는 성령 지시는 가지 말라 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성령 지시가 지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구절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갖다 붙이냐면은 성령의 제자들을 감동케 한 것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한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인위적으로 생각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감 핍박 받는다. 그것까지가 성령의 감동이고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은 제자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발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다 말을 했던 바울에게 선생님 비록 예루살렘 감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승리하세요. 그런 말을 해야 그것까지가 진짜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조작이에요. 그것은. 그건 조작이란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누가 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로 한 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비꼬 가지고 뭔가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말로 했다. 일단 거기까지 받아들이고 나중 일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자, 얘기한 대로 이 바울과 제자들 경우를 놓고 보면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각기 다르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바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떤 일의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그 과정과 함께 전해지는 것이지, 그럼 과정들은 다시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과만 달량 드러나지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까지가 복음을 전해준 도구고 기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과정은 다 막 묵살해버리고 예루살렘 들어갔다 복음 전해가 몇 명 믿었다 이 결과만 달량 드러나지는 이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 20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어느 정도의 생명력,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회방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회방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넘고 넘어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야 마는 그런 생명력,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사도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같이 담겨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도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오직 전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까지도 복음이 나타나고 전해진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도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을 감동케 해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로 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것도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인도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 말로 하고 그럼에도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말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기자는 그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마음이 전파되게 드러나지게 하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시겠다는 이제 그런 그 표정들인데 성령의 감동 받았다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지금 헷갈린 것이 뭐냐면은 누가 성령 받았다 이래버리면은 아 저 사람의 말이 진짜고 어떻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성령의 활동은 어떤 사람 어떻게 맞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두신다면은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울을 만류하기 위해서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감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는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복음을 향한 신자의 마음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길도 마다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지게 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은 바울로 하여금은 예루살렘에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만류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기지 않냐는 그런 그 모습, 그 복음됨을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시가 다르다. 이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파에 성령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상황과 과정을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께 실감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어떤 내 마음이 직접적으로 뭔가 경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뭔 것도 흔적이 없던데, 어떤 현상이 없던데 이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감동 받았으면은 마음의 어떤 변화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요, 이 본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만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다 이걸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말한다 이렇게 여겼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제자들의 그 말, 바로 이것이 그들의 어떤 개인적 말로 보기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한 과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이 그 말하면서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는 나오지를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단지 제자들은 예루살렘 행편을 알았을 뿐이고 그 예루살렘 가면은 바울이 핍박을 받고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바울을 염려해서 만류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위험한 일로 어떤 길을 가는데 그걸 가가지고 죽어라, 순교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만류하겠지. 근데 그 만류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류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사는 그 과정들, 순간순간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함께하심과 주관하심과 감동케 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쪽으로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들의 그 말을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믿고 담대히 전하세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그런 말 같은데 만류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자들의 그런 말을 그냥 단지 인간적 생각이구나 이렇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인간적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의 생각을 따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바울에게 환난이 기다리지만은 믿음으로 가세요. 이것이 믿음의 말이고 만류하는 것은 인간적 말이고 이렇게 구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 말이야. 이런 게 믿음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뭔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문제집이 답안지를 우리가 머리에 쑤셔갖고 사는 것처럼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답안지를 가지고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자꾸 채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고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것은 사람에게는 각기 어떤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에 따라서 깨달음이 다르고 말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 기다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 그것이 믿음 말이 듣기 얘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울을 만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두고 보면은 바울의 믿음이 있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바울 같은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제자들 말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말이야. 비난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제자들의 분량 그것만큼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 역시도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는 쪽으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런 얘기죠. 핍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서 핍박을 받는 바울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이다 이걸 또 배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는 그런 깨달음이 함께하는 그 길로 갈 수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그런 신자라면은 다른 누군가의 말 그걸 두고 믿음이 있는 말 없는 말 틀렸다 맞았다 이런 판단을 하지를 않아요. 너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안다고 하는 나부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내어놓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길을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내 할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바울을 주관하시고 그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대단하다.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비록 바울이 거구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말만 보면은 바울이 대단하죠. 정말 믿음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홀로 그런 믿음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을 주관한 분이 있고 그 자리까지 그 깨달음까지 바울을 이끌어간 성령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그 성령이 대단한 것이고 주님이 대단한 것이죠. 인간이 대단한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보다 못해서 대단한 것이 대단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빠져버리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주님이 빠져버리면 성령이 빠져버리면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이걸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내게 존귀한 게 주님이시고 주님 앞에서는 내 생명도 귀하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의 나를 보면은 전혀 그런 만한 인간이 못 되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런 고백이 있게 합니다. 주님이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요 그런 신자는 말 안 들은 누구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한 입장이 아니라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은 그 사람 분량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충고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를 만나는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는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이 살아서 나를 주관하심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해도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져버리신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생명을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시고 여러분께 충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동케 하시면서 주님을 아는 길로 복음을 깨닫는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믿음에서 부족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자리까지 쉬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해서 내가 원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를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결국 이제 우리 인생이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나타내지고 내가 알게 사랑을 내어놓고 내가 알게 용서를 또 내어놓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주관한 주님의 인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치를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한 인생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랄지라도 비록 여러분 눈에는 믿음이 아닐지 몰라도 뭔가 믿음이 아닌 같은 그런 말일지 몰라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아는 그 길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신실한 힘이고 주님의 역사임을 안다면은 뭔가 좀 앞서있는 것 같은 그런 신자라면은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 신자의 관계 안에서는 판단과 심판이라는 것,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 남을 잰다는 것,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함께 주를 향해 가는 것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관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나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에 개입하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치 않게 하시고 심판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처럼 내 형제 역시도 성령 인도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다림에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